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랑스 후기 인상파화가인 폴 고갱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좀 긴데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그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저 그림은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 전체, 삶 전체를 아우르는 좀 철학적인 그림이에요. 그 고갱 자신의 말을 인용해서 저 그림 간단히 설명하면 그림 오른쪽 아래 갓난 아기가 있고요. 또 정중앙에 젊은 청년이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맨 왼쪽에는 이렇게 얼굴을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난아기는 고갱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과거의 삶, 과거의 삶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청년은 인간의 현재의 삶을 상징하고 맨 왼쪽에 있는 앉아있는 노인은 인간의 미래의 삶을 상징하는데 저 그림을 통해서 고갱이 나타내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갱은요 저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고갱이 던진 이 질문은 어디 하나 쓸데없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개똥 철학자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네 삶에 직접 그대로 연결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것은 서울 종로 탑골공원 근처의 어떤 거리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 저 작품의 제목은 어디로 그리고 물음표, 어디로 물음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 특히 초점 잃은 시선과 힘없는 구부정한 어깨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분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고갱의 그림과 화면에 있는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고갱의 그림과 저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조금 특별한 장례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집례하느라 벽제 화장터에 있었는데 부산 영락공원처럼 운구 차량이 이제 쫙 줄지어 있고요. 그 옆에 상주와 가족과 친척들이 이제 차례대로 자기들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구차 한 대가 들어와서 관이 내려지는데 관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운구차를 운전하는 기사분하고 화장터 직원들끼리 관을 옮길 뿐 관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던 상조회사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저거 무연고 사망자야. 무연고 사망자. 이 땅에서 가는 마지막 길인데 그 마지막 길에 아무도 없다는 것. 분위기가 조금 처진 것 같아서 고갱의 그림과 노인의 사진을 보면서 떠오른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따져보니까요, 벌써 31년 전 일인데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 퇴소식 갈 때 일입니다. 그 뭐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군대 훈련소 퇴소식 때 가족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1년 전에 제가 군대 갈 때는 퇴소식 때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았던 52사단에서는 퇴소식을 마치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충만 형제 53사단에서 훈련받고 52사단에서 근무했죠. 나는 52사단에서 훈련받고 52사단에서 근무했어요. 동기입니다, 저하고. 근데 이제 그 군대 연병장 주변에 장병 가족들이 수천 명이 쫙 둘러선 채 퇴소식이 이제 짠짜라짠짜라 진행이 돼요. 그리고 퇴소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우르르르 내 아들 찾아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꿀맛 같은 만남의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진짜 꿀맛 같은 만남의 시간. 왜? 그동안 못 먹어봤던, 먹고 싶었던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등등등등 그냥 원 없이 그냥 그 먹을 수가 있는 진짜 꿀맛 같은 만남의 시간인데, 그런데 1,000명 가까운 훈련생들이 저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흩어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 가족은 안 보이는 거예요. 1분, 2분, 3분, 10분이 지나도 저희 가족은 끝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그 넓은 연병장, 그 넓은 연병장 한복판에 열중쇼 부동 자세를 하고 2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치킨, 피자, 햄버거, 삼겹살, 불고기, 그냥 좌우당간 산의 진미는 다 있어요. 그냥 온갖 산의 진미 냄새가 사방에서 막 진동합니다. 근데 저는 속은 막 죽같죠. 근데 겉으로는 안 되니까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꼬르륵꼬르륵 소리를 참으면서 2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인석 형제,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 이해가 가요? 뭐 이해가 가기는. 좌우당간. 근데 혹시 이 대목에서 왜 어째서 저희 가족만 오지 않았는지 궁금하십니까? 예. 요, 제가 궁금하십니까? 뭐, 궁금하지 않으면 넘어가고요. 예. 궁금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몇몇 분들이 예, 궁금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 여기 돼 있어요. 이렇게. 원고에.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간단합니다. 지금이야, 뭐, 군대에서 핸드폰으로 연락하죠. 가족들한테, 부모님한테. 근데 그때는 군대에서 우편으로, 군대 편지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집배원 아저씨가 가족들 면회 오라는 군대 편지를 가동 201호가 아닌 나동 201호, 저희 집이 가동이었거든요. 나동 201호에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연락을 받지 못하고 퇴소식에 오지를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 넓은 연병장에 저 혼자 이러고 서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임 상사님이 다 오더니, 야! 가족 면회 안 하고 너 뭐 어디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훈련소 퇴소직을 딱 마쳤으니까 얼마나 군기가 들어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속은 막 죽갔는데 겉으로 완전 무표정,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어요. 예! 면회 온 가족이 없어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임 상사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제 앞까지 이렇게 보더니, 하! 기가 막히네! 예.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주임 상사님이 저를 바라보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표정이었느냐? 요런 거죠. 야, 네가 군대 오기 전에 집에서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이런 날 가족들이 한 명도 면회를 안 오냐? 어이구, 알쪼다, 알쪼야.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억울하지, 저는. 그게 아닌데. 아무튼 저 혼자 연병장에 서 있던 그때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조금 전에 봤던 고갱 그림 제목과 거의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예, 초량한 거예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정답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바로 이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얼른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마시고요. 예, 아무튼 자, 오늘 살펴볼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탑5를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것인데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첫 번째는 정직한 행위, 정직한 행위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예, 저기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 두 개가 눈에 확 들어오죠. 하나는 속이는 저울, 하나는 공평한 추.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에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은요, 너 싫어,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미워하신다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내치다, 끊어버리다, 저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치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것을 끊어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만큼 무지하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이는 저울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요, 저울을 속이다는 표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물건 값을 조작하다, 혹은 부정한 상거래 행위를 저지르다. 본문 1절에 나온 속이는 저울이란 표현 역시 우리말 국어사전에 나온 뜻하고 거의 같은 의미예요. 특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학자들은요, 이 본문 1절에 나온 이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는 이스라엘 국내적으로도 상업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또 대외적으로도 외국과의 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활발한 경제활동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상인이 물건 값을 조작하고 물건의 양을 속이고 인연계약, 담합행위 이런 부정한 상거래 행위가 만연돼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와 같은 부정한 상거래 행위, 물건값 속이고 양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부정한 상거래 행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겁니다. 들어라. 그와 같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치신다.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다. 그걸 깨달아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이는 저울에 이어서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과 달리 공평한 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평한 추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간단해요. 속이는 저울과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반대. 특히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공평한 추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갖고 있더라도 당신은 공평한 추를 꼭 잡아라.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공평한 추 사용해야 된다.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공평한 추가 아닌 속이는 저울을 가지면서 속이는 저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공평한 추만 가지고 사는 거 그거 순진한 거요. 바보 같은 거요. 멍청한 거요. 이렇게 강변하면서 공평한 추가 아닌 속이는 저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속이는 저울의 모습을 가질 때보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속이는 저울의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은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값을 조작하고 양을 속이고 이면계약하고 담합하고 이런 짓을 하다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아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속이는 저울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데 속이는 저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그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부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사하는 존재들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고 전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속이는 저울의 모습이 아니라 공평한 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마음속 깊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평한 취를 실천하는 모습,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 공평한 주의 모습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잡히리라. 예, 지금 이거 본문 6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직한 자의 공의 이게 뭘 말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넓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좁은 의미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정직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온 이 정직한 자의 공의라는 것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정직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게 되면 결국 방금 살펴봤던 1절에 나오는 공평한 주하고 똑같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본문 1절에서 방금 봤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 그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정직한 자의 공의,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누구를 건진다고요? 자기 자신을 건진다. 나 자신을 건진다.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자신을 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을 건지게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솔직히 그 반대 아닙니까? 그 반대라고 알고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곧이곧대로 사는 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지나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벌려면 너무 꽉 막히면 안 돼, 너무 곧이곧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는 돈 못 벌어, 그런 모습 버려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방학 때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부동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사장님은 예, 장로님이시고 또 모든 다른 직원분들도 그냥 교회 다니신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 전단, 전단지를 돌리는 게 제가 맡은 아르바이트였어요. 사장님도 그렇고 그 차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축축축 꽂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직접 벨을 누르고,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예, 맨투맨으로 전단지를 주면서 이 회사, 우리 회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 출입구를 통과해야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광고 전단을 돌릴 텐데, 동마다, 아파트 동마다 있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절대로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안 돼! 잡상인 출입 금지! 그래서 회사로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과 차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둘러대고 가면 되지. 그거 참 답답하네. 학교 대학생인데 학교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 설문조사하러 나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아 뻥을 치고 들어가야지, 순진하게 광고 전단을 돌리러 왔습니다. 아 그럼 누가 들여보내줘? 아 참 답답하네. 적당히 뻥을 치고 한번 들어가 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이거 못한다고 회사가 흔들리거나 망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놓고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킬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마 다른 분들이 제 이런 생각을 들었으면 앞뒤가 꽉 막혔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산 입에 거미 줄칠 수 있어. 아 굶어 죽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일도 아닌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해서 뻥쳐서 이 전단지 돌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전단지 돌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안 된다면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돈 한 푼 못 벌고 예. 하나도 못 돌리고 쫄딱 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예, 이 전단지 이만큼 들고서 이렇게 정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던 중국집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때뜸 배달 알바 4시간만 할래? 저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배달 알바 4시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알바 두 개를 동시에 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에다가 예, 각각 집에다가 짜장면 짬뽕 배달하고 첫 가방 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찾으러 가면서 광고 전단지 돌렸어요. 예.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저를 딱 보니까 제가 첫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통과! 예. 지나가는 거예요. 막지 않았어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해서 뻥쳐서 전단지 돌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돌렸습니다. 더하기 원래 생각지 못했습니다. 중국집 그 알바 배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원래 생각 못하던 중국집 배달 알바까지 하면서 원래 예상했던 알바비의 두 배를 벌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더니 손해본 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큰 유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유익이 된다는 이 사실 심령 속에 분명히 새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 정직이라는 이 두 글자를 삶 속에서 확실하게 뚝심 있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릴 때 가사를요 거룩이란 단어에서 정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안 주셨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속이는 저울의 모습이 아닌 공평한 추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모두 분명히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초라한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형통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